다시 한번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특새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이 가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가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제 가장 뜨겁게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꽤 오래전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불지피게 됐던 중3, 고1 그 때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고향교회 지하실 가운데 방을 찾아 방석 하나 깔고 하나님 앞에 30분씩 1시간씩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왔던 그때가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로 살아가고는 있는데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 기도의 호흡이 많이 약해진 것만 같아서 저의 기도도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특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깃들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통로로 그런 출구로 기도라는 방편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딱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본적인 개념은 뭔가 우리의 마음의 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있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것은 이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막 아래고 손 털고 일어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강렬하게 듣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또 알게 되고 그것에 또 덧대어서 나의 어떤 행로를 교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필요와 소원을 가지고 나갔더라도 그 기도를 가만히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선택이겠습니까? 이렇게 여쭐 때 하나님께서 어떤 또 감동을 주시죠, 마음속에.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아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자 감동이자 울림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살아나게 됐을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진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우리 성도로서 그 기도의 호흡을 쭉 유지를 해가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기도의 호흡이 뚝 하고 끊기면 성도이긴 한데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능력을 잃어버려요. 기쁨과 감사가 상실됩니다. 예수 믿는 충만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살아난 성도의 호흡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도 생활 쭉 하다가 툭 끊어버리지 말고 꾸준히 너희들의 기도의 생활을 유지해 가도록 해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또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배워가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실존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고 나를 가꾸고 나를 세우는 길입니다. 나를 바꾸고 나를 가꾸고 나를 세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자 보면 결국 우리가 빚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하늘 백성답게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보다 조금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저를 많이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바꾸고 나를 가꾸고 나를 세워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기도의 자리로 한번 다시 낯설게 신선하게 나아가 보시는 그런 이번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기도거든요. 너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돼. 왜?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내용이어서 이것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을 염두에 두면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복음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약간 문맥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야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파란 글씨만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공생애의 삶을 사시다가 한 곳에서 잠깐 머물러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기도의 그 어떤 시간, 그 제자들이 옆을 지켰겠죠. 지키고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똑같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던 모양이에요. 그것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언급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약간 그 마태복음의 버전, 우리가 흔히 외우는 주기도문하고 버전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 내용은 제가 특색기간을 통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예수님이 여하튼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 앞에 이 주기도문을 언급해 주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태도로, 이런 내용과 의미를 좀 잘 담아서 너희 기도하도록 해라. 기도의 방법을 친히 알려주시는 대목인 거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하루의 사역을 마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전날 하나님과 더불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소명하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도 예수님 기도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정말로 피와 땀이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땀이 빗줄기처럼 쏟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조차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너희도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짓궂지만 여쭤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보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 계십니까? 예, 저요. 아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얻으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기도의 삶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태도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희 기도하도록 해라. 기도의 삶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어린 초청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예전에 정말 뜨겁게 매일 기도의 시간이 즐거웠어요. 고향교회 지하실 가운데 방을 찾아가는 게 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담임 목사로 있고 물론 제가 기도가 괴롭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만큼 그렇게 순전하게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구를 다시 한번 표현해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이 가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또한 이 가을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뒤따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를 쭉 펼쳐보면 예수님의 다섯 번의 설교가 핵심으로 등장해요. 몇 번의 설교요? 다섯 번입니다. 5라는 숫자가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섯 번에 걸쳐서 굵직굵직한 설교를 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배열되는 그런 방식으로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를 우리 흔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들어있는데 요거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게 왜 하필 다섯 개로 마태가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구성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모세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다섯 권의 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걸 대단히 중요한 토라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모세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의 설교로 마태복음을 구성했고 실제로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래서 구약의 이러이러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산상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가치, 어떤 의미, 어떤 존재의 의의를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일러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러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5, 6, 7장을 쫙 펼치면 한가운데에 기도가 나와요.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소위 썰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준 협박이네요. 제가 해놓고 보니까.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가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낯설고 신선한 하나님 앞에 이전에 전혀 올려드린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친밀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형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하늘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과 시야도 달라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선물처럼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이제 서론이 끝났고요.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첫 문장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자, 띄워주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기도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일러주시는데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파란 글씨를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 제가 색을 좀 칠해드렸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매우 매우 이채롭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문은 다릅니다. 순서가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어순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된다고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중에 뭘지 생각해 보십시오. 1번,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 그게 제일 중요하다. 2번,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3번, 기도를 받는 대상이 중요하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뭘 것 같습니까? 네, 3번이에요. 제가 다 알려드렸죠. 예수님도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럴 수 있겠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의미가 상당히 새롭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 이런 표현들이 모두 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좀 먼, 그래서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인식하면서 그들이 소위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따라해 볼게요. 파테르. 약간 파더라는 말과 비슷하죠. 파테르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대부분 헬라어고요. 그리스 말이고요. 또 하나는 아람어라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던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언에서는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를 이렇게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아빠.
놀랍게도 아빠입니다. 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됐던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글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ABBA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빠라는 말, 예수님은 아빠라는 말을 처음 고백하고 기도를 이어가시는데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아들로서 아빠를 호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는 뭘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의 아주 기쁜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일러주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근로하시던 근로자들께서 대부분 가장들이신데 거기에 이렇게 붙잡히신 거예요. 참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를 뛰어서 이렇게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고생하시던 분들을. 근데 제가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장께 이렇게 포커스온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께서 이제 비행기 그 출구를 나오시는데 보니까 아들 둘을 두셨더라고요. 그 아들 둘이 꽤나 어린데 아빠에게 확 달려가서 와락 안기더라고요. 진짜. 제가 근데 문득 딱 그 장면을 보자마자 아, 저 가장께서 참 잘 살아오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친근감이 묻어났던 거죠.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인터뷰어가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그 아빠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밤새도록 아이들하고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는 father, 파테르, 특별히 아빠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 삼기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들과 함께 뭘 더 주시지 않겠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의 본을 기도의 첫걸음을 우리에게 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냥 설명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아주아주 친밀한 우리가 가서 와락 안길 때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벗삼아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축복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셨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 무엇이라?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염두에 두셨냐면 내 자녀들로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좀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소위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고 깊게 사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이 아버지여라는 예수님의 그 외침, 하나님을 향한 부름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교훈의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대목 한 군데 볼 텐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실 때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떤 그냥 위엄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친근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아빠 아버지요. 그분을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확히 그 단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이렇게 뜻합니다. 아들을 아들되게 만드는 영, 그런 뜻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떤 위험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이 차원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툭 튀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고유하고도 특별한 권세예요. 이 권세를 잘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기도문 첫 문장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면서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원하셔서 이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런 의미를 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 사실 우리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렇게 흠뻑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나를 잊을지 몰라.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나는 내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서려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인간의 삶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큽니까? 자식의 부모를 향한 사랑이 큽니까? 네, 말해봤자 의미가 없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큽니다. 내리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완벽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접을 의향이 없으시다. 내가 끝까지 너와의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끝까지 이루어갈 거야, 유지해갈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뿍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유합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정성껏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딱 한 단어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 살펴보면 그 앞뒤에 이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꼭지 들어있습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예수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성경에 새겨 넣어 주신 겁니다. 너희가 아빠인데 아들에게 좋은 거 줄지 주는 거 너희가 본성적으로 알지 않냐?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니? 너희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해라. 구하도록 해라. 그럼 반드시 너희에게 주실 거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 걸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이 풍성히 주시는데 익숙하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 하나님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신선한 기도로 주님 앞에 서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꼭지입니다. 다른 군데에 제가 곳에 색을 칠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좀 강조를 여러분이 한번 활용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잘하셨습니다. 앞쪽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구를, 수식의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우주를 지으신,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도 하다. 제가 자꾸 말이 꼬이네요. 네, 3부가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밀함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하늘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독법이 이렇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왜 하늘들일까? 왜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일까? 그 힌트를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네, 여기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자, 하늘이 단수로 안 나오고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경을 처음 읽는 1차 독자들의 세계관 속에 하늘이 하나의 층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층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복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 당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박혀있던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새파란 하늘 있죠?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그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그 너머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우주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늘 대기권, 두 번째 우주입니다. 성경에 세 번째 하늘을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해요.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신비로워서 그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영적인 세계에 내가 다녀왔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셋째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장소를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런 하늘들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늘들을 지으시고 그 하늘들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죠. 하나님은 무한히 커지십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얼마나 벅찹니까? 이 온 세계, 하늘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늘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모두 다 다스리고 계신 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과 땅이 이렇게 또 비교돼서 쓰일 때가 꽤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무엇하셨다고요?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땅은 당연합니다.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생겼다. 하늘도 생겼고 땅도 생겼고 모든 생명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을 듣고 떨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문구 앞에서 말이죠. 이사야 55장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해 드릴 텐데요. 여기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주 친근하게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함께 배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5장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이런 애틋한 마음과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잠깐 띄워주십시오. 악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애정어린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시니 하나님이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심판자이심을 또한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삶을 이런 식으로 책임지시겠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지혜자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꼭지 하나 더 남았는데 문득 기도문이 그냥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문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땅에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악과 부조리, 모순과 고통이 가득한 땅 위에서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권자이시자 초월자이시면서도 우리를 향해 친근한 음성과 사랑을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시고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이 많고 위대하신 분임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이 땅에서 하늘 백성,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데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하늘 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앉아계신 성도님과 그렇게 한번 선포할게요. 하늘 보며 살아갑시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그 애정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지입니다. 제가 색깔을 또 다른 단어에 칠해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도 자칫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매우 매우 묵직한 신앙적,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칭대명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셨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지침으로 일러주셨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본성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내게 어떤 기도 제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이 문제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도록, 나의 생업의 현장,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달라고, 내 가정이 형통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중심에 언제나 I, 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적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대번에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더라도 분명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 이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구나.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내가 물론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함께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딱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때마다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론 설교할 때 우리 아름빛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리고 신학의 용어로 가시적 교회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빛교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에요.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셨어요. 이 우리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개념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신앙을 고백하는 지체들이 있다. 그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다락방 공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어떤 윤리적인 태도로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는 게,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지난날도 그러셨을 텐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랑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언어를 구사하는 방식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때때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섭섭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그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 저는 제 아들들이 세 명이서 낄낄 깔깔거리면서 노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 최고의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서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 공동체를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예수를 당시에 믿던, 예수님을 믿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해 언젠가 나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출구가 된다는 거죠. 창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한 번 더 요한복음 17장 24절인데요 여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친밀하게 부르시면서 내게 주신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머물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품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야 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진전시키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에 귀중한 지침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의 범주에 자 1번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된다. 2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해당된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잘하십니다. 여러분 2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딱 구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이 중에 부모 형제께서, 가족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인 중에 누군가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 여러 가지 모순들, 그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기도의 지침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독교 역사가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우리는 단순히 따로따로인 우리 각 사람이 아니다. 혼자서든 혹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든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세계 전역의 전 교회를 위해서도 혹은 그들을 대표해서도 기도하는 셈이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걸 사명으로 삼는 제사장 백성이므로 우리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우리에는 지금 믿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넘어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한다. 그게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 안에. 오늘 설교를 세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자, 두 번째 시작!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들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나 자신만이 아닌 그분께서 품으신 모든 영혼과 온 세상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복된 가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이 기도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선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이 2025년 가을과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빼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간증들이 생겨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빚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근한 사랑의 자리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신선한 기도의 걸음을 떼어가는, 그로 인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를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들을 영광스럽게 발견하는 이번 가을과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엄중한 선언, 영광스러운 선언으로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기도가 새로워져서 하늘에 닿는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고 진한 사귐이 회복되는 나와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특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만큼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 깊고 지냈던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뒤로하고 목회자라는 직을 받드는 데에 급급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과 초청 앞에 제가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때로 웃고 때로 웃었던 그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의 기도도 주님 신선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새로워지는 이 가을과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게 속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신선해져서 하늘 아버지께 신선한 기도로 나아가는 아버지 몸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빼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귀한 가정들의 주인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평안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유행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완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섬세한 오르막이시니, 우리 마음과 신령의 가정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유되기를,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는 함께 하시고 우리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 위에, 각 가정의 귀한 자녀들, 청년들의 앞날 위에, 또 각 가정의 여러 현안들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특세와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